스바냐 선지자가 누구인가? 예, 오늘 그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 1장 1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 예, 몇 주 전에 저희가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한번 있죠. 새벽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8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랴이고 그 윗대는 아마리아이고 또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잘 알려진 이름이, 친근한 이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 왕. 그래서 이 1장 1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또 동시에 요시야와 함께 그 한 왕족의 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에요. 그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요시야 전의 왕들, 아버지 때의 왕들은 아주 부패를 했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백성들을 잘못된 삶으로 인도를 했었는데 그 요시야 왕이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한 그 다윗과 같이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러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에 함께 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그 어조가 굉장히 강하고 급하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 사람들아 빨리 모여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이르기 전에 빨리 죄에서 돌아와야 되고 마치 그 진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그 아주 강한 어조를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또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죠.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우리의 생각에 이 정도 올바르게 살면 되겠지, 또 이만큼 겸손하게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더 올바르고 겸손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는 생각, 이 정도 신앙생활, 예, 이 정도 겸손한 생활, 정직한 생활이면 되겠지. 그러한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 생각을 해보면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에, 예,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행여나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일 성수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매일 주일 성수를 하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봉사를 여러 가지로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봉사를 하고 또 주일에도 몇 시간씩 나와서 봉사를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또 성경 말씀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아니까 괜찮겠지. 나의 믿음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그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이 죄를 지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희가 뭐 짓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고 예, 챌린지를 받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이 저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우리 그 믿음의 잣대를 둬야지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끔 공공장소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를 가끔 목격하곤 합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뭐 잘 모르죠. 뭐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끔 그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내는 거를 가끔 목격하는데 하는 얘기가 너 바보야. 왜 너는 당하고만 있어. 너가 뭐가 부족한데 당하고만 있는 거야. 그렇게 혼을 내요. 공공장소에서. 뭐 우리가 그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그 뉘앙스가 뭐예요? 너도 당한 만큼 해줘야지. 갚아줘야지. 왜 안 하고 가만히 있냐 그거예요. 네, 뭐가 부족하냐. 그 이 세상에는 아직도 눈에는 눈, 네, 이에는 이, 이 진리가 만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당하고도 대갚아주지 않으면 받은 대로 대갚아주지 않으면 바보 취급당하게 되고 멍청이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저도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야 껌 씹으면 안 돼. 예배 드릴 때 모자를 벗어야지. 떠들면 안 돼. 찬양할 때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야지. 이제 설교할 때도 그림 설교를 듣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면 뭐 노트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림은 그리면 안 돼. 이제 이런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바로 자세를 고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걔 중에는 왜 저한테만 그래요? 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만 비추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많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심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깨지기 싫어서 내가 속한 그룹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또 외면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주변 환경에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들을 그냥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어떤 갈등도 없이 세상과 쉽게 타협하게 되는 그러한 그만큼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을 특히 초신자들이 보게 되면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는 그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게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을 굳이 찾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빨리 죄에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애타게 외쳤지만 지금도 교회에서 많이 외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 한쪽에서는 난 그래도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아직도 젊고 살 날이 많고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충분하지 이런 그 은연중에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시험들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작은 아들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이 재산받을 분량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는 집을 나가서 마음껏 탕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에 그런 많은 재미와 유혹과 그런 데 빠져서 살다가 다 탕진하고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거를 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주저할 것인가. 근데 이 작은 아들은 다행히도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이 될지언정 내가 돌아가리라. 이 결심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돌아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을 보고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뭐 했냐, 어떻게 지냈냐, 왜 나갔었냐,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을 받아줬어요. 우리는 이 부분으로만으로도 굉장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큰아들, 이 큰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큰아들이 누군가요? 큰아들은 항상 늘 아버지 옆에서 모든 일을 다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잃었던 작은 아들을 찾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불평을 했죠. 오히려 왜 받아줬냐, 이건 공평하지가 못하다, 저는 다시 내쫓아야 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건데 교회생활 오래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거에 동의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론, 논리 이런 것들을 주장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자신의 이것이 내 생각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동의를 못해도 자신의 의견은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내 생각에는 아무리 불합리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거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자신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째 치고라도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행여나 자칫하다가는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여기시는 일을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내 경험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지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즉 모두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겸손하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후에 하나님의 화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큰아들과 같은 그러한 범죄를,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준을 두고 쉬지 말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